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이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4일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최근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관계 정상화 여부는 한국에 달려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곤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이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1일 미국 서부 반덴버그 기지에서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했는데 여기서 잠시 한국 국방부 전학규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군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 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한국도 정찰위성 1호를 쌓아 올린 것인데요. 자, 먼저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제 남북한이 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군사정보 감시와 그리고 정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남북한의 경쟁이 본격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금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그 발언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이 군 정찰 위성은 한국군의 킬체인 역량 강화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킬체인은 한국군의 3축 체계 중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선제 타격하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군사 정찰 위성은 현대전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세계 모든 나라의 군은 최대한 더 멀리, 더 빨리, 그리고 더 세밀하게 상대를 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이번 위성, 군사정찰 위성도 이름이 만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리를 내다본다는 뜻인데요. 이 한국군은 이제 이번에 발사 성공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중에서, 우주에서의 말하자면 상대편, 적대국들의 군사 관련 움직임 또는 시설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한국군은 독자적인 정찰 위성이 없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성 정보 80% 이상을 미국의 자산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군사 정보에서의 독자적인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첫 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사실 위성 정보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깜깜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이 한반도뿐 아니라 주요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전무했었는데요. 해상도가 문제가 되기는 해도 이번에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또 우주궤도에 안착시킨 결과 나름대로 이전과는 달리 신속하고 또 좀 더 정확하게 군사 관련 움직임을 주변국들의 군사 관련 움직임이죠.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남북한 모두 군사정찰위성을 최초로 발사했는데 같은 군사정찰위성이라고는 합니다만 뭐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성능도 같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그 11월 1일, 21일 그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고 이어서 한국도 12월 1일 첫 군사정찰위성을 쏴 올려서 남북한 모두 일종의 그 정찰위성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은 정찰위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남북한 정찰위성은 그 성능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그 성능의 차이가 마치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큰 격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역시 그 해상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해상도라는 것은 그 정찰위성에 탑재된 렌즈가 얼마나 이제 밝고 좋아서 지상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볼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은 아직 그 정확한 그 정찰위성의 제원, 어떤 렌즈가 실렸는지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에 나온 여러 정황 증거 이런 것을 보면 북한 정찰위성에 갖고 있는 그 해상도가 대략 3m,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가로 3, 세로 3m의 물체를 하나의 점 하나로 포착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아마 커다란 탱크가 하나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 표시된다. 이런 그 셈이고요. 반면에 한국이 쏘아올린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한 3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물체도 정확하게 이제 포착할 수 있는 이런 그 뛰어난 정찰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미 그 정찰위성에 관련해서는 벌써 수천 개가 지금 우주에 있기 때문에 정찰위성의 그 성능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브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1미터 정도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면은 이것이 이제 서브미터다. 그리고 이것이 작아질수록 훌륭한 기능을 가진 그 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3미터 정도를 볼수 있는 그런 저 위성이고요. 한국은 30cm니까 한국의 정찰위성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단순 비교하면 한국의 정찰위성이 북한보다 한 100배 이상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이 밖에도 한국이 쏘아 올린 정찰 그 위성에는 일반 그 렌즈 말고도 전자광학 또 적외선 카메라 등이 장착돼 있는데 이것은 날씨와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상을 관측 정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북한은 이제 이런 특수한 카메라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를 포함해서 한국의 정찰위성이 북한보다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은 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이 로켓을 지난 4일에 발사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게 우주 궤도에 한 기만 있어서는 이것이 24시간 말하자면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면서 특정 시간대에 말하자면 이제 그 목표하는 그런 상황은 점검을 할수 있어도 24시간 이것이 이제 관측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위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한국이 자체 개발해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 것은 24시간 실시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 기관들은요, 이것이 이제 액체연료를 추진하는 그 발사체보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또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액체연료와 달리 사전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라는 것은 여러 개의 말하면 소형 위성을 지구의 낮은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도 미국의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하고는 별도로 자체 개발한 여러 소형 위성들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으면은 24시간 실시간으로 한반도 상황을 감시하고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군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24시간 감시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진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도 정찰 위성, 제대로 된 정찰 위성 운영하려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 정도 있어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총 다섯 개의 정찰 위성을 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남북한 모두 그 추가로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정찰 위성 4기를 추가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하나가 발사됐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총 5개가 되는 것이고요. 북한도 그 추가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찰 위성을 그 성공적으로 발사한 다음에 어떤 담화를 냈냐면 여러 대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아마 1, 2년 안에 적어도 4, 5개의 정찰위성, 군사정찰위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하나 이제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역시 그 돈 문제입니다. 로켓이나 이제 인공위성을 하나 써올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좀 틀리지만 대략 한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 로켓, 인공위성 이런 만들고 쏘는데 이제 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아시겠지만 그 세계적인 10대 경제대국이죠.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정찰위성을 4, 5개 쏘는 거는 큰 뭐 경제적 부담은 안 됩니다. 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그 재원이 이것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한 계산에 따르면 북한의 그 물가, 인건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그 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쏘는데 아마 북한 주민들이 10개월치 식량을 살 수 있는 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그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앞으로 4개 정도를 더 쏜다 이렇게 하면은 한 40개월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군사정찰위성 경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르 같은 경쟁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주름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은 정찰위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일이었죠. 국방성, 외무성 담화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정찰위성을 마음대로 쏴도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하는 것인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북한이 이제 국방성이나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중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이 쏘는 것은 되고 왜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고 규탄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인데요. 그렇지만 북한의 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이 대북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관련 발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의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로켓은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것은 바로 안보리 결의에 지적한 것처럼 불법으로 돼 있고요. 사실 이것이 탄도미사일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같은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부분에 탄두를 장착하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위성을 장착하면 로켓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는 같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똑같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 북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여러 나라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독자 제재 뭐 여러 제재가 있습니다만 이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네, 실효성은 크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그 북한이 이런 그 미사일을 쏘거나 이러면은 각국이 이제 따로따로 독자 제재를 가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호주까지 4개국이 한꺼번에 이제 조율해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국이 한꺼번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실은 이제 유엔 안보리가 단합을 해서 공동 제재를 하든가 아니면 중국이 나서면은 이제 실효성이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가 크게 지금 그 신냉전 시대다 이럴 정도로 두 개로 쪼개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이제 재구실을 못하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실효성은 크지 않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북한인 8명과 기관 1곳, 또 한국은 북한인 11명, 또 일본은 단체 4곳, 개인 5명을 제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혐의로 제재 대상이 올랐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4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독자 제재를 가했는데요. 전체를 다 합치면 개인은 32명, 기관은 16곳을 그 제재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국적자 8명, 그리고 기관 1곳을 제재했는데요. 북한의 그 청성연합이죠. 주로 무기 수출에 관여된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성연합에 이란 그 테헤란 주재원인 강경일, 리성일, 그리고 같은 회사 그 직원인 베이징의 주재원으로 있는 강평국을 그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금융 관계자들을 그 제재를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의 그 조선무역은행 서명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통일개발은행의 최은혁, 고려상업은행, 베이징에 있는 은행이죠. 거기에 장명철을 제재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그 노동자 파견과 관여한 혐의로 최성철, 임성순을 제재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 유명한 그 해킹 그룹이죠. 그 컴퓨터를 해킹하는 김숙희를 또다시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이제 기관은 없고 개인 11명을 제재를 했는데요. 북한의 요번에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4명을 그 제재를 했습니다. 리철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이렇게 4명을 제재했고요. 또 북한의 그 무기 수출로 알려진 기업이죠.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지배인 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강선 지배인을 제재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그727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요. 김용환 소장, 727 연구소의 김용환 소장을 제재했고, 최일환, 최명철, 김충교, 최병환, 전순암, 진순암은 이 서기관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11명을 제재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이 그727 연구소입니다. 727 연구소는 사실 그동안 단한 번도 외부에 밝혀진 적도 없고 북한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그 김용환 소장을 제재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한국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북한의 미사일 또 정찰 위성 이런 것에 상당히 깊숙이 개발하고 관여된 기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초로 제재를 했고요. 그래서 727 연구소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외교사령탑 2인자죠.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컷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청문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캠벨 부장관 지명자는 7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최근 북한 정권의 행동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캠벨 지명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I'm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s taken very dangerous steps with respect to Russia providing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적 캠페인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위험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영내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과 다른 한편으론 핵 역량을 계속 완성해 나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이나 위협 감소를 위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청문회에서 그 같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그보다는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대화나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말하자면 해결을 위한 말하자면 수단보다는 방안보다는 억제를 통해서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캠벨 지명자가 얘기한 대로 이 미국과 북한은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2019년 9월인가 10월이었죠. 스톡홀름, 노르웨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가진 이후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급이든 실무 접촉이든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일절 접촉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캠벨 지명자는 심지어 그래서 미국 측이 대화를 제안하기 위해서 서한을 보낸다거나 이 북한과 접근하려고 해도 이 응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지난 3년여는 미북 간의 말하자면 대화가 전무하고 아무런 말하자면 진전도 없었다. 이 기간 동안에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상당히 고도화되고 또 선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위협은 점점 더 늘어나고요. 또 북한은 핵 미사일이 이제 완성되고 또 이것을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이런 말하자면 그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고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도 더 요원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만나고 접촉하고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이 미북 대화는 앞서 나온 대로 2019년 스톡홀름 실무 협상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왜 이렇게 대화에 응하지 않은 걸까요?
네, 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로서는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개들 이제 보면은 그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어떤 주제로도 좋으니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조건이 없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그동안 김여정 담화나 이런 것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제 조건 없다는 게저 미국의 입장이라면 북한은 뭘 내놓으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 해제 같은 그것도 그냥 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굉장히 큰 어떤 선물을 내놔야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제 조건이 없지만 북한은 전제 조건을 상당히 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담에 만나려면은 서로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조건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하는 행태를 보면 미국과의 회담은 급하지 않고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핵무기 핵보유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1년에 수십 차례 미사일을 쐈고 핵실험도 지금 할 준비를 다 갖췄고 한국을 겨냥해서는 전술 핵무기까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비핵화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다 완성해 놓고 그런 다음에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미국 언론 등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유력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과 또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협상보다 우선 핵무장 완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보면은 빨리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날 그 캠벨 청문회에는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와 함께 또 중국, 한국, 일본의 삼각관계 강화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질문이 있었고, 이 삼각관계라는 거에 대한 캠벨 지명자의 설명이 있었죠. 깊은 차원에서의 어떤 설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한국, 중국, 일본의 3자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는 대로 사실 현재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미한일 삼각관계 이 협력이 사실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세 나라가 공조하고 협력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고요. 이런 점이 큰 문제였고, 여기에 비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 이 3자 간의 협력 관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활발했고요. 주로 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도 포함해서 진전이 이제 활발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캠벨 지명자가 이 지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상당히 원하는 바였고요. 이 한국과 일본의 원만해진 관계를 토대로 미국과 한국, 일본 삼각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전을 이루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또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지금 이제 이 중국과 한일 관계는 상당히 소원해지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 캠벨 지명자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것이 이제 한미일,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말하자면 이제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위태로운 위협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과도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를 완전하게 소원하게 하는 일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게 캠벨 지명자의 설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일본,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계 개선이 미한일 삼각관계만큼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캠벨 지명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금 이뤄가고 있는 협력과 공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고요. 아울러서 중국이 한국, 일본과 추진하는 외교 관계 복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캠벨 지명자는 과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내면서 미국 외교의 초점을 인도태평양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아시아 중심 정책, 이 중심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이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옛날 그렇게 큰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달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 만나서 4시간 이상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또몇 가지 합의 이런 것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마디로 그걸 줄여서 말씀드리면 미중 관계 여러 가지 견해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그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가자. 그리고 양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정책도 아시아의 맹주인 그 중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 견해 또 견해차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양국이 소통을 강화해 가면서 책임감 있게 이것이 큰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 이런 것이 앞으로 그 내년 바이든 행정부의 그 아시아 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알아보지요. 지금 1년 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물론 한반도, 남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재선된다면,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북한을 포함한 이 대아시아 정책, 어떻게 변할까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그 백악관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 이것은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죠. 누구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상당한 변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미국의 정책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인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 말하자면 그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미 다트를 올린 것이죠.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은 사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주인이 된다고 해도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처음으로 이 톱다운 방식으로 관여해서 핵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섰던 그런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 정상회담을 사실 세 차례나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 자신이 다시 집권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말하자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 북한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졌던 미국과 한국, 일본의 말하자면 안보 협력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고요.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선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좀 섣부른 관측이다. 그 대선 결과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화된 한러 관계를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한국을 압박했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악화된 한러 관계를 한국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것이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관계가 악화되고 사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다시피 한 그런 배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이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군사 장비 등을 간접 지원했죠. 이것이 이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말하자면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러시아의 한국의 그 추가적인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더 추가 지원이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과 이제 무기, 재래식 포탄, 무기 이런 것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이제 석유, 식량, 이전 정도는 이제 바꾸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 또 전투기, 핵잠수함, ICBM 기술 등을 받거나 이제 이런 것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이제 군사력 균형이 바뀌는 건 물론이고 이것은 극동아시아의 큰그 군사적 판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첨단 기술을 주느냐 이것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뭐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돼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나라를 침공한다는 자체가 국제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국제사회 규탄에 동참하고 지원도 하는 것일 텐데 한국 정부는 이 푸틴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 한국 정부는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러시아 내 한국 기업과 국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소통을 러시아와 계속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말하자면 발언권이 있는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신중한 반응과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의 후계자 내정설이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을 내놨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주애가 등장한 지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김주애에 대한 호칭, 의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는 북한 노동신문 등이 김주애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제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존귀하는 자제분을 거쳐서 최근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의전도 상당히 지금 격상이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한국 정부는 아마 북한에서 김주애가 그 후계자로 내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나이가 39살인데 왜 그렇게 후계 문제를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궁금증도 많이 이제 증폭되고 있는데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배경과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최원기 기자,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